혼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한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라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라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새로 믿은 형제들은 자신의 혼인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혼인은 거룩한 것임. 혼인에 관하여 첫째로 해결해야 할 일은 성적 느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성적 느낌이 있는 것은 마치 배고픈 느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배고픈 느낌이 육체의 자연적인 욕구이듯 성적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배고픈 느낌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오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적질하여 먹으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성적 느낌이 있는 것도 자연적인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에는 죄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적 느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규정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규정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있지 않고 창세기 3장 이전에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혼인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느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생긴 것이지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성적 느낌이 있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 느낌 속에는 죄의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새로 믿은 형제들은 분명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섬겨왔던 30년 과정에서 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접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인 문제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양심의 참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자기에게 성적 느낌이 있다며 하나님의 일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성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이교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니듯 성적 필요를 느끼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느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인은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혼인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시며 거룩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디의 동역자인 메이어 박사는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을 온전케 하는 면을 중요시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성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말이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더러움 때문에 더러운 생각이 성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그의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는 다 더러운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인이 정결한 것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관계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며 정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귀신의 가르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 중에 일부가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귀신의 가르침도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펜버는 그가 쓴 책에서 장래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혼인을 금하고 혼인하지 않아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혼인을 금하시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교적인 관점으로 인하여 양심에 불필요한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적 느낌은 자연적인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죄가 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의식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의식을 처리하는가에 따라 죄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참소가 생겨 성장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죄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상 죄가 아니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혼인의 기본 본질. 서로 돕기 위하여.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분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 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은 사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째 날에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나 다른 날들에는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또는 절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배피를 지으신 것도 역시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신 후에 아담 앞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산출은 혼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필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주게 하려고 짝을 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짝을 지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추가하여 여자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야만 완전한 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절반의 사람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절반인 것을 보고는 또 다른 절반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합해져야만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만들어진 후에야 그분의 일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인의 기점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가 아니라 죄를 범하기 훨씬 전입니다. 창조된 첫날에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후 그날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후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창조 안에 혼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나에서도 혼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혼인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결혼식이 더 빛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것이고 또한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축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인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도울 수 있는 한 남편과 아내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내를 베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베필은 히브리어에서 짝이 되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필을 짝이 되고 돕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 교통하고 돕는 공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혼인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혼인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인은 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음란죄를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성의식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남녀가 결혼해야만 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령 교만의 죄를 범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교만하여 자주 죄를 범한다. 당신이 곳곳에 가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집에서만 교만하기를 허락하겠다. 교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환경을 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도적질하기를 좋아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당신이 도적질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안 좋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이제 어느 형제의 물건만 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적질하지 말라. 어디서든지 훔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만도 죄이기 때문에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절대적인 죄이기 때문에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은 절대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두어야 하고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성이 죄라면 바울의 말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가 육체를 도모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하여 안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인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혼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가 들어왔고 혼인은 죄의 산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혼인 문제를 말하면서 먼저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마땅히 결혼해야 할 것을 정하셨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상당히 강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성의식이 강렬하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성적 의식이 너무 강렬하여 불처럼 탄다면 혼인한 것이 더욱 낫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강렬한 의식이 있는 것은 틀렸다. 강렬한 의식이 있는 것은 틀렸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안배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강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혼인해야 합니다. 강렬한 의식이 있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더욱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성적 의식은 죄가 아닙니다. 성적 의식이 강렬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 의식이 강렬한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서 죄 안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혼인의 설립에 대한 두 방면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우리를 돕는 배필의 면을 보여주고 신약은 죄를 방지할 수 있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한 면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 면으로는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3장 7절에서 아내를 함께 은혜를 받을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그분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함께 그분을 섬기고 베드로와 그의 아내, 유다와 그의 아내가 함께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혼인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돕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방지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동정으로 있는 문제. 다른 면에서 성경은 또한 성적 의식이 있으나 그리 강렬하지 않고 그 욕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동정으로 있으라고 권합니다. 동정으로 있는 것의 유익. 이것은 동정으로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정으로 있는 사람은 확실히 육체의 힘을 완전히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의 매임입니다. 그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일단 사람이 결혼하면 많은 때 자유를 잃게 되고 또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내의 매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결혼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일단 사람이 결혼하면 자연히 육체의 고난이 증가하여 전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위하여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에 관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가 씨가 자라는 것을 쉽게 막아버리는 가시덤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에는 가정의 매임과 고난과 염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은 동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해당됩니다. 동정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동정으로 있으라고 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을 읽어본다면 그가 동정으로 있는 대로 기울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주장이 없고 사실만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결혼하면 죄의 위험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많은 매임과 고난이 있는 동시에 세상 염려도 많다고 말한 듯합니다. 동정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은 또한 어떤 사람이 동정으로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동정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정으로 있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이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저러합니다. 만일 내가 결혼할 필요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다면 결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정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동정으로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성적 의식만 있지 성적 충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능력이 그를 충동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의식만 있고 성적 충동이 없습니다. 성적 충동이 없는 사람은 동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동정으로 머물 뜻을 갖고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은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동정으로 머무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뜻이 있고 자신이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성적 충동이 없고 스스로 동정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딸을 결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딸이 처녀로 머물 뜻이 있고 그렇게 할 경향이 있으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처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환경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은 부득이한 일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안되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으로 머물려고 하나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안되가 있는 사람이라야 동정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동정으로 머무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성의식만 있고 성적 충동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며, 셋째는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어야만 동정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